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그 대면 예배에 어떤 선도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선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왜 아직도 제 삶에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은혜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제 삶은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걸까요?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던져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원래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공감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앞부분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보복의 감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금요예배를 나올 정도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은 비단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성도님 그분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남아 갖고 있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러죠?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죠? 이런 말로 그 질문을 구체적인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적당한 운동과 또 적당한 수면, 또 적당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칼로리의 양도 있으면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식욕, 이 욕망이라는 것이요. 네. 제가 이제 금요예배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막그 식욕이 땡겨요. 그러면 야밤에 라면에 이제 계란에다가 냉동만두 넣어가지고 다 먹고 나서 이제 국물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또 즉석밥까지 넣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먹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가 은혜를 알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은혜롭지 않은 무언가를 반복하면서 기도는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먹는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 그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나를 믿고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 그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몸에 난 상처보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삶을 기준으로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육안, 영적인 이 안목이 떠여 있지 않으면 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대신에 자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안을 보기보다는 밖을 보게 되고 보이는 사람을 탓하게 되고 보이는 상황을 탓하게 되고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타인과 상황에 비난을 하게 되는 진정한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은혜 어디 갔나 은혜 어디 갔나 하는 마치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치르치르와 미치르 아시죠? 네, 치르치르와 미치르 같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없는 열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해 보셨지요? 네,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는 깊게 묵상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막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좀 느슨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삶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이 말씀을 별책부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마 이 삶의 적용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지식의 습득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비교적 느슨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교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냥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은혜가 왜 없을까? 그러나 바울은 12장 첫 부분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12장 앞부분에 탁 선포가 되었어요. 이 삶의 움직임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은혜의 삶이 왜 오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까? 왜 하늘에서 이 은혜가 똑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이것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그 교리를 알았다면 1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원수 갚는 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아, 지난번보다는 좀 덜 됐네. 체크리스트가 바로 12장부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몇 개는 체크하셨나? 자, 첫 번째는 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정말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다. 세 번째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나는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없는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요? 네, 체크하고 계시죠? 네. 나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나는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 나의 원수가 줄이고 나의 원수가 목마를 때 나는 먹을 것을 줄수 있고 마실 것을 줄수 있다. 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네, 다 체크하셨어요? 여기서 막다 하신 분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러면은 오늘 제가 그 성경 공부하다가 다 하실 분 손들었던 진짜 손든 분이 있었는데 한 시간 뒤에 카톡방에 막 속고대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 체크를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무리한 삶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체크리스트로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속에서 이 본성이 새롭게 된 마음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딘가 부대낌이 있는 본문입니다. 책 속에 적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아픈 말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여기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신 분 진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그럼 카메라 비춰달라고 그랬는데 겸손하셔서 또안 하시는 거죠?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시 물어볼까요? 나 이런 적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 그런 분들 계신가요? 이것은 그냥 너 착하니까 너 그렇게 해라라는 말로 이 말씀을 소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박해하고 저주해야 하야, 그래야 속이 풀리는 그런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처음 시작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나 성령을 따라 은혜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박해를 받았을 때는 화가 나고 아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픔이 적은 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아니요, 더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할 거라고 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습성으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삶에서 박해하는 자에 대한 이 아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에 어떻게 보면은 더 무기력하고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와 그의 갈등과 그가 나를 박해하는 이 박해의 현실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은혜의 능력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 자아, 죄된 본성의 자아와 또 성령을 따라 사는 두 자아의 싸움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 이 단어는 살면서 정말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번에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똑같이 이 상황을 당하면 고통스러워요. 마태복음 26장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슬퍼하고 매우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이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 돼, 이거 이전 안 마시면 안 될 거요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이 일어난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뜻을 굽히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인간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얘기까지 들었을 때 마귀는 좋아했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하나님을 너도 원망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든지 이거 그만, 십자가 있고 그냥 게임 끝.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 끝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탁 스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보복을 되풀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멈추는 일들을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부대끼는 마음, 내 안에 부대끼는 이 본성의 부딪힘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Face of the other,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거기에다 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보복을 못한 나를 원망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선한 마음을 자꾸 억누르고 혼내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가 막힌 본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아니 축복하고, 제가 본성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 내 자아에 있지도 않은 선한 본성으로 얼마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십자가에 한번 가져다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는 하나님 원망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와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아의 본성의 부대낌을 가지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자꾸 어려운 것만 읽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외에는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을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가장 예수님처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이 잤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영원히 잤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말,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야, 너무 아파요. 이런 인간의 본성의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사는, 끝까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회를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그냥 혼자 보시면서 즐기신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함께 하셨다는 거, 그 아름다운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도는 정말 이루어졌어요.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까지도 십자가 앞에 자기의 아픔을 가져가서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는 그 스데반의 죽음 한가운데서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전문 핍박인 사울,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죄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의 아픔을 십자가로 가져간 그 아름다운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직전의 기도는 이방을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는 청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기독교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능력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서 죄를 살 수도 있고 죄를 사지 않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친히 원수 갚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능력을 사용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제가 두 자아라고 했지만 여러 자아들이 있죠. 서로 싸우고 부대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은혜, 그거 왜 쌓아놓고 있을까요? 그럴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시작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조장 훈련을 매주 금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자아를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했는데요. 문어 있죠, 문어. 문어 다리에 비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문어 머리에 이렇게 살아있는 문어의 다리, 다리 하나하나마다 육신의 소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노다리, 또 미움다리, 문어다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죄의 그 악의 목록이 써여 있는 거예요. 문어를 못 보신 분은 산낙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을 그냥 올라올 때마다 그냥 문어다리 자르듯이 잘라내면 잘라진 그곳에서 다리가 또 난대요. 완벽히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냥 나의 그래도 젠틀한 본성, 그래도 괜찮은 나의 교양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그것은 그냥 문어다리를 잘라버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어다리 몇 개나 되시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날들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내가 당했었던 거절과 모욕감, 이것을 똑같은 거절과 모욕감으로 내가 당한 배신의 원통함과 그 서운함을 그 이상의 보복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자아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개의 문어다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연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낡고 오래된 문제 해결의 방법, 그거 바꿔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 은혜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나도 거절하는, 내 안에 거절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만 소외되는 나쁜 그런 기분을 경험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소외시킬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칼을 갈면서 그렇게 복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 뒤통수를 쳐서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그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 번 복수하면서 안갚음하면서 내 안에 정말 커다란 복수의 문어다리가 막 꿈틀거리면서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왜 은혜가 없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라고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절규하며 외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위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나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거절과 보복의 악순환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멈춰야 합니다. 나로부터 멈춰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악순환을 나를 통하여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변화하기 쉬운 육신을 갖고 살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삶의 패턴, 아마 내가 가장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패턴으로 모든 소유를 지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게 완벽하다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도 내 삶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면 일단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 교역자실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것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닌데요. 저희 교역자실에는 큰 홀에 각자의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칸막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담한 사람은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그런데 소리나 냄새나 또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는지 대충 압니다. 알러지 처리되면은 진짜 안타깝게도 정말 알러지가 심한 목사님 중에 이게 코 푸는 소리가 이렇게 진짜 되게 세게 나서 이게 코에서 나는 소리인지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를 만큼 아주 코 푸는 소리가 크게 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저 목사님 맞구나. 아유, 키 큰데 힘들겠다. 어머,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네. 어떤 분은 새벽부터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진짜 그분은 기네스북에 한번 나가야 돼요. 3분 간격으로 1시간 동안 하품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품도 교역자실의 모든 산소를 다 빨아먹게 막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사역하셔서 이렇게 하품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사무실에 있는구나. 제가 우리 교역자실을 너무 병동처럼 묘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탁한 공기 속에서도 향기가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실 들어오셔서 그 향기를 따라 걸어오시면 네,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네, 네,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굳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공기로, 소리로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드를 장악해야 돼요. 벌써 딱 은혜의 무드가 됐다. 아, 누가 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즘 왜 이렇게 화목하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받았던 거절과 또 분노의 악순환을 내 손에서 멈춘 아내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튀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스데반처럼 용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 성도들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멈춘 거절과 보복의 자리에 여러분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이 멈춰졌던 그 용서의 자리에 어쩌면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팬데믹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영혼의 불모지 같던 그 내 동생이 나의 기도로 내가 쭉 보내주는 온라인 설교를 듣고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신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속의 공동체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